역사서 강의 오늘 17번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왕국은 줄곧 우상숭배 계속했거든요.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마침내 한 200년 만에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번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번성에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잘 된다.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번성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임금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대체로 BC 793년에서 753년입니다. 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도단성 운동 일어난 그 직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사람은 복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시대를 맞이했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기 북쪽으로 쳐올라가가지고 아람을 눌러버렸어요. 원래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단성 운동 일어나고 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때부터 아람을 줄곧 누르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저 강대국 아람이 북이스라엘 나라한테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점점 쫓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아줄 다른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이때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이 최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거의 뭐 솔로몬 임금 때 최고 전성기였는데 그때하고 비슷하다 할 만큼 넓어졌어요. 그 땅이. 여로보암 때가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잘 나가는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단성 운동의 결과가 이만큼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절이 BC 848년에서 797년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BC 797년 이후 엘리사가 BC 797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그 이후에 등장한 임금이 이 사람이에요. 요때 전성기였다는 말은 도단성 알루티시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현장으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 운동을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현장 운동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왕들은 별로 여전히 복음이 없이 복음 희미한 채 거의 복음 전혀 없는 채 우상 숭배 국가적 정책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 나라를 잠깐 동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번성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축복의 계획이구나 바르게 보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죠. 이 번성에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가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으로 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응답 이후 착각에 빠졌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한 줄 알고 자기가 정치 잘해서 한 줄 알고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경제인들이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잘된 줄 착각하고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아, 우리를 통해서 주변 나라 살리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요나 사건이었잖아요. 요나가 엘리사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한단 말이에요. 엘리사 운동의 결과로 나온 제자가 요나였고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가 요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교하러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억지로 들어가지고 저 바벨론의 아수르에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시켰던 거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거기에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선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국가정책인 우상숭배 시스템에 동화돼가지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교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요 번성 자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어요. 복음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잘 나간다. 복음을 안 붙잡았는데 공부를 잘해요. 복음을 안 붙잡았는데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복음 없는데 불구하고 아 승진하고 잘 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앙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적인 문제는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점점 커진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지적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호세아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이민족이 잘 나가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한눈 파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죠. 떠나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거절하는 게 이 백성 아니냐.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뭘 말했습니까?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니까 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현장에 복음이 끊어지고 나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없느냐? 아랫사람들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구나. 현장에 정의와 공의가 끊어졌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됐구나. 여기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지적했어요. 안 바뀌죠.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 멸망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서 불과 3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현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기억해야 되고요. 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짜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참 큽니다. 이 시대 문제를 두고 이 나라가 잘 나가는데 거의 역사상 최고 잘 나가는 때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한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만큼 강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저희 불신자들 5000년이라고 하는데 5000년 되겠어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한 3000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부족국가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5000년이라고 칩시다. 자랑할 게 있냐? 우상숭배한 역사예요. 5000년 우상숭배했던, 5000년 귀신숭배했던 그 역사잖아요. 그 5000년 흐름 속에서 복음이 들어온 게 지금 10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는 완전 역사가 뒤집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화요집회 갔다 오면서 덕평에서 오는데 3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걸렸는데 진짜 오지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할 게 뭐 있어요. 포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참 뭐 수많은 포럼을 했는데 동훈이가 때마침 군대를 간 덕분에 그래서 군대 포럼도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뭐 어디 가서 군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응답받은 얘기 말고는 메시지에 꼭 필요한 군대 얘기 말고는 저는 군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남자들을 만나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정도 안 합니다. 예. 저는 막 군대에서 막 총 쐈던 얘기, 뭐 쐈던 얘기, 훈련했던 얘기, 이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뭐 울면서 건빵 먹었던 얘기,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만 하지. 전도했던 얘기만 하지. 그래서 막, 그나마 그 얘기도 설교할 때 메시지에 인용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해요. 왜냐면 여자분들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청년회 회장일 때 제가 청년 회장일 때 교회 청년회 안에서 법을 만들었다니까 암묵적인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회에서는 절대로 군대 얘기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왜냐 우리 청년들은 그 우리 청년회는 자매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매들을 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자들 싫어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 것 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다물고 있다가 우리 이제 동훈이가 군대를 간 덕분에 동훈이 엄마께서 이제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원래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식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단 하나도 관심 없다가 가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군복 입은 사람들만 봐도 마음이 막 설레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뭐 동해상으로 10발을 쐈든 100발을 쐈든 아무 관심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생겨요. 실제로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은 동훈이는 아주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열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 권사님 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순간 찬열이는 군복 입고 자야 됩니다. 전투화 신고 쉬어야 돼요. 쉴 때도 신발도 못 벗는다니까 대기 상태.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일 모레 휴가 간다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아 이래가지고 뭐 지진 뭐 이래가지고 막 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진돗개 딱 걸리면서 휴가 다 잘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 막 그래서 막 어제 차에서 그런 포럼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3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막 한국의 역사 뭐 어디까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 아 우리 조영주 권사님 그때 계셨잖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막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러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이제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이 부분만 잘라내면 이남현 목사는 친일파 뭐 이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혹시 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국무총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만 방송에서 떼가지고 아, 문창극 씨는 친일파였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친일파 소리 듣고 있잖아요. 저는 친일파가 아니고 친일파 맞는데 일본 사랑하니까 일본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중국 복음화 해야 되니까 친중파고 미국 복음화 해야 친미파고 예, 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막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되지 않았으면 어디 그러면 우리나라 그 독립했겠냐? 안 그래요. 저 러시아한테 식민지 되든지 저 영국한테 식민지 되든지 어떻게든 됐습니다. 그때 그 나라 수준이 그랬다니까. 나라 수준이 만약에 안 되고 우리가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한 것처럼 먼저 근대화 성공해가지고 제국주의 국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는 저 일본이 갈급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랬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느냐? 아, 조상 잘 섬겨서 그렇지. 제사 열심히 지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일본이 식민지 된 적 없고 아픈 적 없고 실패해 본 적 없으니까 복음화가 1%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거든요. 자기 잘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려웠으니까 갈급한 상태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찾아다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러면 식민지가 된 게 그랬다 치면은 다른 나라 말고 일본 식민지 된 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만약에 우리가 저 일본 말고 다른 나라 식민지 됐으면 어디 됐겠어요? 다 서양 나라밖에 없어요. 서양 나라 식민지 됐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는 기독교 믿는다라는 자체가 서양 앞잡이 식민지 앞잡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도 중국에서 그래요. 중국 교회에서 연구해보니까 저 주기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 외세 배격하자 이러면서 왜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우리 중국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저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가 기독교다. 기독교 몰아내자. 중국은 중국 민족의 사상으로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다시 뭐 집권 2기 시작하면서 헌법 바꾸고 거기에 집어넣은 사상이 중국은 중국 민족 사상으로. 그러면서 신이 없다. 신은 없으니까 이 기독교 이런 사상 박멸하자.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이 하면서 신사참배시키고 억지로 이랬거든요. 불교는 전혀 지장 안 받았어요. 불교 섬기는 거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다 불교 믿거든요. 불교 믿는 사람 신사참배하는데 조금도 거부감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억지로 시키는데 거절했던 사람은 한국 기독교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아 일제하고 싸워준 팀들 이렇게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를 막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러면서 핍박한 적 없잖아요. 복음운동이 이렇게 현장으로 흘러가는데 아 외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뭐 문제된 적 없었거든요. 이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도록 만들었던 게 그 역사 배경이었어요. 흐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 6.25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6.25 안 일어났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스무스하게 공산주의 국가 됐을 거예요. 왜? 그 시대 대부분 나라가 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신생 독립국가들,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새로 생긴 독립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한 다음에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70%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6.25가 일어난 바람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피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공산주의가 저런 거였구나. 가는 데마다 인민재판 해가지고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서로 고발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그 덕분에 이 나라 교회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됐고 동시에 이 백성들은 이 나라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전문인 산업인들이 다 남한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왜? 김정은, 김일성이 정권 잡는다 숙청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남한으로 도망쳐온 이 지식인 엘리트들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러면서 기독교인 엘리트들이 작게, 작은 통계로는 10만 명, 많은 통계로는 100만 명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 바닥에서 일으키시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역사의 흐름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 백성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않고 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을 이 땅의 세대들이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정말로 간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함께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줄곧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 읽어보면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스가랴가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 왕은 6달 다스렸는데 여로보암 2세 아들이거든요. 잘 나갔잖아요. 근데 문제 오기 시작하죠. 영적 문제 있었죠. 스가랴 왕은 6달 다스리다가 암살당합니다.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래서 암 살해당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역시 우상숭배 계속했죠. 그 살해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살룸입니다. 살룸 왕 한 달 다스리다가 자기도 살해당해요. 끊임없이 이렇습니다.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살룸을 살해한 사람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어요. 완전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고 살룸을 죽이면서 자기 군 반란에 협조하지 않았던 여러 지역을 완전 멸망시켜버렸어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반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산모의 배를 갈라서 태아까지 죽이고 이런 짓을 자행했습니다. 끔찍하죠? 요 짓을 하면서 통치를 철권으로 하니까 10년 다스렸어요. 이런 가운데 이때부터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선교 대상이었는데 선교하지 않았던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 선교하지 않았던 강대국에 의해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므나헴은 므나헴 때 아수르 침략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포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조공을 바치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당연히 세금 엄청 걷었겠죠. 이렇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겨우 일단 무마시켜놨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한테 종노릇하는 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현장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이 사람 아들이 브가히야입니다. 얘도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년 만에 신하한테 살해당합니다. 그게 베가예요. 베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가다가 막 통째로 다 살해당했어요. 습격당해가지고. 몇십 명이 함께 죽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가라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요렇게 하면서 그 이때 일어났던 일이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을 다 그냥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뺏긴 거죠. 나라의 절반 이상을 아수르한테 빼앗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호세아라는 이 사람한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은 9년 동안 다스렸는데 역시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지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전 왕들만큼 하지는 않았다. 죄를 지었지만 좀 덜 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안 망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덜 지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는데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사가 두 명이 나갔는데 싸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둘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한 명은 100걸음이나 도망을 쳤어요. 그걸 보고 50걸음 도망간 인간이 비겁한 놈아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발이 느려서 50번밖에 못 갔던 거지. 똑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거는 못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거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삿대질 하잖아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없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했고 똑같이 하나님 떠났고 완전 멸망상태에 있는데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꽉 찼습니다. 어디 꽉 찼냐? 인터넷에 꽉 찼어요. 뭐 사건만 터지면 댓글로 욕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계속 욕하고 누군 잘못했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는 욕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잘못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보면은 뭐 그냥 문제는 문제죠. 사건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저께는 연예인이 자기 키우는 개 누가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때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된 놈 그 연예인 자체가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엄청 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땅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줄곧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취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대 흐름이죠. 뒤집어야 됩니다. 호세아 임금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9년 동안 있었던 일이 뭐냐. 나라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못 막죠. 아수르 임금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거의 종처럼 돼가지고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생각해보니 머리를 인본주의 딱 굴려보니까 저 남쪽의 강대국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협상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반항을 하려고 했다가 바로 발각됐어요. 이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호세아를 일단 벌써 납치해서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왕이 없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간 다음에 아수르 곳곳의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동화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고 암울하죠. 남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똑같이 바벨론에 망했지만 흩어져간 그때 포로가 돼가지고 흩어졌던 그 자리에서 붙잡을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언약의 메시지가 있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잠깐 회복했던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 회복이라는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맛을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땅에서 렘넌트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계속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해왔던 흐름을 못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이게 17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시면 이 일은 무슨 일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고 살해당하게 된 이 비참하고 슬픈 일은 왜 생겼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것 때문이다. 그게 현장의 모습이죠. 그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뭐죠? 큰본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종되었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범죄하는 가운데 살았었던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었던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뭘로요? 양의 피를 가지고 복음이거든요. 이 근본 복음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붙들지 않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거절했다. 그 얘기예요. 근본 구원의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 근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근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이 근본 복음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우리 렘넌트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 또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근본 복음 회복하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본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 근본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거절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거절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희미해졌다. 그러면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했잖아요. 딱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근본 구원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개혁을 말합니다. 한국 세계교회 전부 다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느냐?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개혁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개혁이 뭔진 완전 놓쳐버렸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 이럽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돈 밝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 막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졌다. 이거 회복하자, 이럽니다. 하도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제 류 목사님이 전도제자 메시지에서 우리는 500주년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500주년이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다 쓸데없는 것만 해요. 진짜로. 거의 99%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 1%는 남겨뒀냐? 제가 다 안 봤거든요. 혹시 제가 안 본 것 중에 복음 회복하자는 말이 있을까봐 남겨놨어요. 근데 99%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종교개혁 합시다. 종교개혁 그 의미를 기억합시다 하는 인간들 중에서 복음 회복하자는 인간들이 없어요. 진짜로. 완전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근본 복음을 또다시 회복하도록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게 됐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갖고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회복시킬 장본인이고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냐? 언약 제대로 붙잡는다면 말이죠. 두 번째, 근본 복음을 놓치고 근본 구원을 놓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를 택했다라고 8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갔다. 무슨 말이냐? 복음 없는 세상 문화 흐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문화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문화, 화려한 문화, 달콤한 문화, 다락 문화 딱 쫓아갔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 후대들이 무슨 문화를 즐기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화에서 렘넌트를 지켜야 되겠죠. 지킨다는 말은 아, 하지 마. 뭐 이런, 아, 보지 마. 뭐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못 보게 한다고 안 볼까요? 하지 못하게 한다고 안 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머리 꼬덩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문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싹 금지해도 렘넌트를 싹 풀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이제 컴퓨터를 못하게 하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컴퓨터를 몰래 하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몰컴이라고 하는데. 몰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업 비밀을 폭로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옷장을 비웠어요. 옷장을 비우고 이 옷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콘센트를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를 집어넣고 모니터를 집어넣고 옷장에 박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옷장 속에 들어가서 문 닫은 걸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댓글이 나오는데 뭐냐 셀프 사도세자 그래가지고 뒤주에 스스로 뒤주를 만들어 스스로 갇히는 거지 이렇게 됐다니까 얼마나 전문성 있게 하는데요 뭐냐 뛰어넘는 복음 문화 절대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 이전에 그거 만들기 이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화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으로 답 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 웹툰 뭐 이런 거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답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그 청소년 신학원 전도학 강의하면서 주제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난 다음에 게임으로. 세 가지. 뭐, 게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고, 좋습니다. 그건 뭐, 안 하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완전 복음 안에서 영적 규모 만들어야 되고, 그게 되어졌다. 그 사람이 게임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걸 찾아줘야 돼요. 세 가지 누리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정말 시대적인 게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게이머로 가면 돼요. 그럼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낳은 프로게이머, 세계 최고 게이머가 있는데 페이커라고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역전승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 역시 페이커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유명하냐 미국에서 다 취재해가고 뭐 이랬다니까요. 대단해서 뭐 연봉을 몇억 원씩 받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뭐 얼굴도 비리비리하게 뭐 좀 하고 뭐 몸도 비리비리하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세계 최고? 이래가지고 막 대접받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이번 시즌에 약간 부진해가지고 조금 성적이 안 좋은 채 예선을 통과했거든. 이래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페이커도 한물 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줄줄이 회개를 하는데 다시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의심했던 거 회개합니다. 싹 다 막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난리 났다니까요. 이럴 수 있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시대적인 게임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됐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런 프로게이머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예, 보통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짜 막 사람이, 이걸 뭐 설명해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대단해요. 얘네들 게임하는 거는.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요 경우에도 문제는 있어요. 자기가 이 게임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짝에도 할 게 없어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해요. 실컷 게임 해가지고 막 이것도 수명이 엄청 짧거든요. 프로게이머는 10대 후반에 시작해서 20대 중반 되기 전에 끝납니다. 프로게이머 전성기는 24살 되면 노장입니다. 프로게임 세계가 그래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그 이후에 뭐 해야 되냐? 그냥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막 사람들한테 막 쇼해가지고 돈 받고 뭐 이래야 돼요. 그거 말고는 거의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하는 동안에 돈을 꽤 많이 벌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실컷 게임해가지고 최고로 올라갔더니 그 게임 리그 자체가 문 닫고 그 게임 했다고 돈 주는 그 회사 문 닫고 뭐 이러면 소용없어져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희박하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기획자, 개발자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살리는 게임 만드는 거죠.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누리는 게임 만들도록 재창조하는 거죠. 그게 아닌 한에는 세 번째, 성공자가 되라. 진짜 참 성공자 돼가지고 게임을 누려라.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유목사님도 그렇게 낚시 좋아하는데 근데 성공자가 돼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스케줄 다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이 다 있잖아요. 이거 다 하면서 빈 시간에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목사님 낚시하잖아요. 그 낚시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자가 돼서 게임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 스케줄 다 하고 복음 운동 다 하면서 빈 시간에 조금 하는 그 부분이 기도로 연결되는 게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를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걸 놓치니까 그냥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문화 흐름 다 따라가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배웁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동성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어른들이 아 그거는 너무했지 동성 결혼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20대에서는 넘어갔습니다. 20대 세대들은요 동성 결혼 뭐 자기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쪽으로까지 이미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건 인권 보호라고 배우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지지해주고 이해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모범 답안이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서울대학교 입시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서 문화까지 그걸 지지합니다. 애들 좋아하는 게임의 영웅이 동성애자로 공식적으로 설정 나왔습니다. 그 영웅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애들이 보고 아, 나도 동성해야지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게임 세계는 게임 세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동성애자를 띄워주는 것이 좋은 것일 것처럼 아이들 속에 어느 순간 들어가 버려요. 그게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TV에 깔려 있죠. 영화에 깔려 있죠. 다 깔려 있어요. 뒤집어야 됩니다. 문화 흐름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섬기고 분향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결국 뭡니까? 귀신 숭배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짓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거절하고 귀신 섬기니까. 현장 모습입니다. 더 문제는 이걸 두고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재앙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멸망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앗수르에 사로잡혀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끔찍한 말이죠. 남은 자가 없다. 렘넌트가 없다. 희망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 찾아내야 되고 남은 자 세워야 되는 남은 자 운동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밤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뭐냐?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과정을 보니까 앗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어요. 땅이 비었잖아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몇 명 좀 남았어요. 진짜로. 정말로 막 힘 없는 사람, 끌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 사람, 이런 약한 사람 몇 명 남았어요.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점점이 조금 있는 이 땅, 거의 대부분 비었으니까 저 앗수르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바벨론 사람들, 요 동네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억지로 거주시켰어요. 강제 이주시키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온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자기 우상 숭배를 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이 사람들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주해 온 이 사람들이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섬기지 않으니까 가나안이라는 메시아 보낼 땅에서 여호와 섬기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알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고됐는지도 몰라요. 이 땅의 신이 노했다 하는 식으로 보고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보고를 받은 앗수르 임금이 에 그래? 그러면은 저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중에서 여호와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면 몇 명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제사장 얼마가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겨야 되겠다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혼합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인종 혼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종교 혼합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이 혼합 종교의 땅이 됐습니다.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제일 가까운 땅인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다. 누구한테입니까? 남유다한테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남쪽 유다 망하려면 아직 100년 더 있습니다. 100년 더 걸려요. 이게 지금 BC 722년의 일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나라 망했어요. 유다 나라 망하려면 586년이에요. 아직 100년 더 넘게 남아요. 140년 가까이 남았어요. 요 140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떴느냐. 히스기야 왕이 좀 떴어요. 히스기야 왕이 조금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 나중에 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스기야 임금 이야기할 때 하겠죠. 그리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때 조금 복음 회복하고 사마리아를 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쳐가면서 몇백 년이 지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느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 부분을 영적인 눈으로 못 본 거예요. 인종 혼합됐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들어온 놈들이라고 본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감히 다른 인종하고 혼합이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혼혈들 더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꺼려하게 된 거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못 봤어요. 뭘로 봤냐?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아, 왜 인종 혼합을 했냐? 결혼을 아무하고나 하다니 못된 놈들이다. 더러운 놈들이다. 경멸해버렸어요. 이게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고 거부했죠. 거절했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욕할 거 못돼요. 악한 말인데 그 여러분도 어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나라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병자호란 때 끝나고 나서 인조 임금 항복하고 막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청나라에서 처녀들 끌고 갔죠. 이 끌고 갔던 처녀들이 끌려갔던 처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안 품어줬잖아요. 더럽다고. 이미 정절을 잃었다고 저 사람들을. 그래서 환향녀라고 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경멸하고 비웃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 자살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욕으로 남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근처로 가지도 않았잖아요. 결국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돼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 온 겁니다. 그랬던 재앙의 흐름을 끊게 되잖아요. 누가 끊었습니까?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끊었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 일이 있었던 후에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후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활동하실 그때가 BC 한, 아, AD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AD 한 27년쯤 돼요. 대충 따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700년 넘게 걸린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데, 이 땅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재앙을 끊는 회복에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여기를 파고든 것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700년 동안 내려왔었던 이 재앙의 흐름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죠? 7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복음 놓쳤었던 그 아픔과 재앙과 저주와 슬픔의 땅 그 부분을 회복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물 달라 한 게 아닙니다. 700년의 저주를 끊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시잖아요. 온 성, 수가성 사람들이 다 복음 들었잖아요. 이 여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내용 속에 사마리아라는 현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마침내 성취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자, 전도자, 평신도, 중직자, 제자,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교회에 크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자 중에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 한 것이냐? 700년 만에 땅을 회복한 거예요. 저주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놀라운 사역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700년 만의 일도 아니에요. 언제부터냐? 1000년 만의 일이다, 거의.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로보암 때 나라 갈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이것 때문에 계속 저주가 됐었거든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 떠났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930년 언절입니다. 빌립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거의 AD 30년 좀 넘습니다. AD 30년에 마가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32년, 33년이라고 치면요. 진짜 900년, 96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거의 10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한 것은 1000년의 흐름을 뒤집는 전도운동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붙잡는다면 정말로 1000년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우리는 1000년의 전도, 1000년의 선교를 오늘 이 밤에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거절했으니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1000년의 재앙이 무너졌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이었잖아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한 지역을 잡고 있었던 1000년 넘게 잡고 있었던 흑암 세력 무너져버립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땅 1000년 뿐이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계속되었었던 재앙의 흐름, 저주의 흐름을 한 사람 전도자가 뒤집어버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언약을 품고 지금 우리 팀들이 또 가렌 가잖아요. 내년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동남아라는 한 지역에 수천 년 내려 왔었던 재앙을 꺾는 것이다. 한 종족의 수천 년 내려왔었던 재앙 흐름 꺾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정말 여호와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각 현장에서 천년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이었어요. 이게 마르틴 루터였어요. 실제 루터가 1517년에 들고 일어났다. 뭐 얼마나냐? 거의 1000년 이상의 흑암을 무너뜨린 거예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가 살살 변질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거든요.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소수의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전도와 선교가 상실돼 가요. 이게 교회 역사의 흐름 이었어요. 중세 천주교 흐름을 보니까 완전 기가 차도록 변질돼 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렸어요. 요 시대 흐름 속에서 루터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루터가 또 완전히 복음 제대로 깨달았냐 하면은 좀 안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교사회의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뭔가 기념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 혹시 없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박희원 권사님이 95개조를 읽읍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랬는데 그 옆에 우리 김석재 장로님이 한술 더 떨어가지고 그 95개조를 저 오금 성당 앞에 가서 읽고 붙이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웃긴지 진짜 너무 막 꼭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95개조를 읽읍시다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처음으로 찾아서 읽어봤어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안 봤거든. 그래서 살살 읽어보니까 아 솔직히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지 좀 헷갈린다 싶은 것도 있고 아직 루터가 요때까지만 해도 복음 좀 덜 깨달았구나 싶은 부분도 있는 게 마리아 보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나중에 가면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그랬어요 살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의 흑암을 깼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붙잡은 그거 하나 루터가 했던 주 내용이 95개조 보니까 면제부 판매하는 인간들이 동전이 면제부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면서 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죄에서 빠져나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소리를 한 그놈은 지옥으로 갈지어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천년 저주를 무너뜨린 그 말이었어요 요그래도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년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시작해도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현장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 현장을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뒤집느냐, 못 뒤집느냐, 흐름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경멸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리는 전도 대상자야. 그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정복할 현장이죠.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그렇게 봐야 되겠고, 저 아수르 바벨론을 그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우리는 로마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주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들아, 예루살렘 살려라. 얘들아, 온 유대 살려라. 핍박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저 유대를 살려내라. 저 사마리아 땅 악하게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려내라. 로마를 살리고 땅끝까지 가라. 왜? 살려내야 될 믿음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오늘의 사마리아 현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오늘 우리 현장에서 사마리아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혼합에 빠진 땅 살려내야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사각지대. 사각지대 없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 되어버린 바람에 재앙지대 되어버린 땅을 찾아내도록, 이 사마리아 현장을 찾고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캠프 하려고 했는데 다다음 주로 한 주 미루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전도자들이 너무 많이 좀 현장에서 빠지게 돼요. 또 바자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한 주 미뤄서 여기에는 우리 여 전도사님들이 희생하시기로 하셨어요. 원래 그 주간이 1년에 한 번 있는 여 교역자 수련회 주간인데 그걸 빠지고 그래서 이제 캠프로 인도받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사각지대 뒤집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 캠프 목표가 뭐냐면은 이 오금동 전부를 한 번은 다 돌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지금까지 캠프하면서 한 번도 안 돌았었던 오금동 지역을 이번에 다 끝낼 겁니다. 그게 저기 계룡역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기는 아파트 지역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캠프 때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지교의 팀별로 계속 캠프했으면 좋겠고, 전체가 들어가는 캠프는 이제 다른 동네로, 저 방이동도 가야 되잖아요. 방이동 구석구석 다 밟아야 돼요. 어찌됐든 다 밟아야 돼요. 그리고 가락동도 가야 되잖아요. 바로 길만 건너면, 오금역에서 길만 건너면 가락동이에요. 다 가락동이에요. 저기도 우리는 이제 꽂아야죠. 깃발 꽂으러 가야 돼요. 한 군데 한 군데 다 정복해가지고 이 땅 모든 사람이 일단 다 듣게 해야 되죠. 그런 캠프를 할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사마리아 사각지대 찾아내서 빛 비추는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오늘 밤에 응답하시고 천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걸음이 전도자 빌립처럼 천년의 흑암 무너뜨리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사 여기까지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무너진 사마리아 같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캠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같이 전도자로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성취를 보고 천년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